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크게 두 번의 큰 진노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장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내면을 질타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번의 예수님의 분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분노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노는 단순히 말로 하는 분노가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도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의 재물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이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타국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흠없는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달해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을 살수 있는 이 매매의 행위가 인정이 되던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또한 타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타국에서 쓰던 그 화폐를 가지고 재물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 화폐를 바꿀 수 있는 또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재물을 환전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무려 25만 5,600마리나 되는 양들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유월절이 되는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의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적 소통함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받는 것이 성전일 텐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곳에서 그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도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사에 드릴 재물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 매매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과 당시의 영적 리더들이 부당한 거래를 하고 뇌물을 받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입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 리더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귀한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만약 이 자리를 우리가 또 다른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분노의 그러한 모습을 쏟아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다른 구절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의 성전 정화의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의 이제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때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먼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치들을 강력하게 꾸짖으시죠. 채찍을 가지시고 양과 소를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환정상의 그 테이블을 다 엎어버리시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들을 엎어버리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비웃죠. 자, 지금 이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라라고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4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세워진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 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이런 표현으로 이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려 버리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파괴시켜 버리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재건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바로 성전되신 예수님 당신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진정한 성전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 되세요. 자, 그런데 그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진 우리도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진 우리 또한 진정한 성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템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되시면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의 이 인격을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던 종교 리더자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분을 우리에게 쏟아내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을 다룬다면 여기에는 결국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은 바로 기도의 집이에요. 우리가 바로 기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모습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여. 그리고 우리의 몸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